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우리 주위에 다른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둘러보실까요? 자, 이렇게 둘러보시면은 누가 가까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둘러보면은 누가 가까이 계시고 누가 멀리 계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맑은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볼 때에도 어느 별이 가깝고 어느 별이 더 멀리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이 밝다고 해서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마다 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별이 가까운지 어느 별이 멀리 있는지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누가 가까이 있고 누가 멀리 있는지 알 수 있는데 하늘의 별을 볼 때는 어느 별이 멀리 있고 어느 별이 가까운지 알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별들이 있어도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멀고 가까운 거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게 될 때 우리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은 두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른 눈과 두 눈 이 사이에 어떤 매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눈이 그것을 바라보는 그 각도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데서 될 어떤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이 왼쪽 눈 오른쪽 눈이 바라보는 그 각도가 여기 보는 것과 저기 보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보는 물체가 너무너무 멀리 있어 버리면은 이 각도의 차이가 거의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서는 멀고 가까움을 구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별이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처음 이렇게 보기에는 똑같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주선을 타고 별들이 있는 곳에 가보면은 같은 곳이 아니라 저 먼 곳에 또 다른 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기에는 하나처럼 보였고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는데 가보면 또 있고 가보면 또 있고 그런 식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이 이것과 참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있는 이 멸망길로 갖고 있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단번에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이렇게 생각했죠.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릴 거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면은 그냥 다 심판해서 악한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 예언과는 달리 막상 예수님이 오신 후에 보게 되니까 상황이 전혀 다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오시는 게 아니라 두 번 오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처음 오신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선포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면은 악한 자를 다 심판해버리고 선한 세상을 만들어 주실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전혀 악을 심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예언했던 세례요한마저도 이런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정말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고 지금 세례요한이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른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만으로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용서받으러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용서받지도 못하고 계속 악한 자로 남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용서를 해줘도 악한 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용서만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악한 자를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을 심판하고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오셔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먼저 오신 예수님을 지나서 그 다음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먼저 오신 예수님과 다음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그저 단번에 와서 심판과 그리고 구원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 몰랐기 때문에 한 번만 오실 줄 알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두 번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용서와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앞으로 재림하셔서 이 구원을 완성해 주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보면은 여러분 아시죠?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성탄절, 그 예수님을 맞이할 성탄 준비하는 기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한 번만 오시면 한 번 오시는 것만 맞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두 번 오시는 거에 맞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것을 보통 초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 그 예수님과 앞으로 세상 종말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이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두 번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그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동시에 언제 다시 오시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재림 예수님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대림절에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오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성탄에 감사하는 사람답게 바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악을 버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앙을 지키기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결국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준비인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잘 맞이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 믿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으려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번 믿어서는 안 되고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꾸준히 지켜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죽는다면 내가 죽는 그 시간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다른 길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올바른 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 성탄절까지도 잘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별로 준비할 것이 없어요. 그냥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엉뚱하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재림을 항상 생각하면서 믿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을 보았습니다. 본문이 있는 이 베드로후서는 주후 65년에 로마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까지 다 마치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언제지요? 주후 33년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32년이나 시간적으로 긴 이 오랜 시간이 지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그 65년 그때는 이미 그 지역에는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곳곳에 거짓 교사,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잘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들이 교회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이 상황에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특별히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 베드로가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교훈을 막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베드로 후서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거짓 선생들이 그 당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교인들을 미혹했습니까? 첫째는 재림이 없다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방탕하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재림 없다 그러고 방탕하게 살아도 구원 받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면으로 성경과 위배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재림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고 거룩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성경에 위배되고 예수님의 교훈과 전혀 다른 내용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르치는데 이 성도들 가만 보니까 자꾸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왜 속아 넘어갔을까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이죠.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 누가 한다고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록, 몇 년이 지났지요? 32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재림은 무슨 재림? 그냥 그대로 다 있지 않느냐고. 이게 이단들이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이단들이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32년이 지나도록 재림도 안 하시고 자기들은 그동안 32년 동안 그래도 예수님 재림할 것 같아서 거룩하게 살면서 지금까지 그대로 기다려왔는데 계속 기다림만 계속되다가 이 사람들이 쏟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죠. 거짓 교사들의 말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방탕하게 살아도 구원 받는다. 그러는데 방탕하게 사는 것이 정욕 즐기는데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 거짓 선생들의 말에 따라가게 되는 거지요. 이 두 가지로 사람들이 자꾸 미혹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재림이 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이 없다고만 얘기를 하고 방탕하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는데도 방탕하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거짓 교사들이 그러는데 이 두 가지는 아주 사실 긴밀하게 연결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요, 재림이 없다고 부인을 하게 되면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천국 소망에 대한 어떤 이 소망이 약해지게 되니까 아예 그러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재림 부인하면서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사는 길이 그냥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이 없다는 것과 방탕하게 살아도 구원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두 개가 아니라, 이 분리된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합쳐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바로잡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도록 도와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재림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알려줘서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깨닫게 해주고 또 재림을 통해서 내세에 대한 소망을 알려줘서 거기서 힘을 얻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방탕한 삶을 살지 말아라, 자꾸 이렇게 그렇게만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림이 있다 하는 것만 확실하게 가르쳐주면은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이 없다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고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재림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준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방탕한 삶을 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거짓 선생들이 얘기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알려주죠.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인간의 시간 계획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긴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한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한 순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아주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재림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재림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는 늦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의 관점에서는 전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는 가장 좋은 때에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거란 말이죠. 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인간의 시간 계획이 다르다는 것만 분명히 알아도 절대로 재림에 대해서 없다고는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시간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시간 계획으로 재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림이 없다는 말을 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한 가지만 잊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재림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시간, 내 계획에 맞춰서 기도하지요. 그렇죠? 하나님 꼭 이번에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금년에는 꼭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거니 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될 터인데 시험 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내 시간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의 주님 맞이할 수 없는 것이고 재림하시는 주님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우리의 시간 계획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을 우리가 앞으로 만나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의해서 가장 선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잘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우리의 시간 계획이 다른데 어느 시간 계획이 더 좋은 걸까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시간 계획대로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계획대로 되면 오히려 더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지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 보통 보름이면 갈 수가 있는 그 정도 거리밖에 되지를 않아요. 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었으니까 좀 늦어져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렇게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을 쫙 읽어보게 되니까 아마 금방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동화되어버리고 우상숭배해버리고 아마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나마 그렇게 짧은 거리지만은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때에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대로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인데 왜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시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을 늦추시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들어서 오히려 재림이 없다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을 늦추시는데 그 사이 재림 늦어지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오히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보세요. 재림 늦어져서 있는 동안에 먼저 믿고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요. 그런데 재림이 늦어지는 그동안에 나중에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다른 섭리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회개를 기다리며 심판을 늦추면서 기회를 주시면 그 심판이 늦어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줄로 알고 실망해서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일제 강점기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굉장히 훌륭했던 독립 지도자들이 일본이 망하지 않고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낙심해가지고 아예 독립을 포기해버리고 친일파로 변절한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모르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시험 들어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큰 해를 입힌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 저 사람 속히 좀 응징해 주십시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구원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심판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정의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가 아니고 최대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늦추시는 기간에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모든 죄인을 받아주면서 구원하셨던 그것처럼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죄인들을 받아주고 구원하는 그 기간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지금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심판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심판해야만 구원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한두 사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 때에는 무서운 심판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는 더 이상 용서가 없습니다. 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모든 악이 사라지고 의로운 사람들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의로운 구원의 세계가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재림 때는 예수님이 무서운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이오. 그런데 재림 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또 한 가지 아주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심판의 메시아를 기대했죠.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용서하시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는 메시아로 오셔서 용서해 주시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머릿속에 용서밖에 안 들어있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용서의 메시아로 생각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서의 메시아가 오실 때는 심판의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심판의 메시아가 오실 때는 용서의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성탄절에 용서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심판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겁니다. 철저히 악을 버리고 올바른 신앙생활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실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0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우리가 숨는다고 되겠습니까?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될 터인데. 여기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재림 없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방탕하게 살아도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인 말일 수는 있어요. 재림이 없다고 해야 방탕하게 살아라고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거꾸로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절대로 방탕하게 살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림 때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림 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피할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를 다 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악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림 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 오직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에 숨는 길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는 모든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 다 드러나게 될 터인데 어떻게 낯을 들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는 길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악행을 하다가도 그걸 생각하면은 그 방탕한 삶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군다나 심판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잖아요. 영생과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할 때에 아주 평강이 넘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죄가 없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거기는 의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가 있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의롭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곳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생의 소망을 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하면 절대 악한 삶을 즐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경건한 삶이요, 항상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이 뭐겠습니까? 경건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세상과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영생 소망을 가진 사람이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다들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다들 그렇게 사는데요, 뭐 집사님. 우리 신자들이 굉장히 흔히 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런 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혹은 교회에서 말씀 다 들으면은 아이고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따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사느냐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다들 그렇게 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면은 다른 그렇게 산다고 말씀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우리가 속은 거예요,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거룩한 삶이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까요? 이걸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해야 됩니다. 여기 사회 생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나오는 세상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느 정도면 된다고 하는 기준을 그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넌 오늘도 교회 나가냐? 어떤 대학생이 시험 기간에 찬양대 연습이 있다고 교회 나가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넌 시험 기간에도 교회 나가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자 나름대로 자기들의 기준이 있어요. 아, 너 교회 다녀? 그럼 뭐 주일날이나 가서 잘해봐. 그래도 뭐 평일날에 나가서 다니는 건 그건 좀 이상하지. 그런 기준과는 우리가 달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가니까 내가 그 정도는 봐줄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넘어선다야 되는, 넘어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좀 다르게 말하면은 여러분, 이거 뭐 사실 좋은 말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미쳤다고 할 그런 정도가 우리는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에 미친 사람이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읽고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열정으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신앙생활이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히 정직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히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요, 이게 거룩한 경건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중요한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소망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수많은 것들 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들도 다 믿어야 되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사실은 재림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믿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요새 여러분 교회나 여러 가지 방송이나 거기다 들어보게 되면은 십자가 말씀 많이 들으시죠? 부활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재림에 대한 말씀 많이 듣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죄인이죠. 저도 많이 전하지 않으니까. 왜 재림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건 시한부 종말론 자들이 재림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나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교회와 사회에 큰 해를 끼쳤잖아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교회가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 재림에 대한 말을 하면 거부 반응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사탄에게 속아서 재림에 대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은 사탄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우리가 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잘못됐다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잘못된 종말론과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사탄에 의해서 잘못된 것처럼 오늘날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도 사탄에 의해서 속은 것과 똑같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재림을 잘못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나 재림이 없다고 믿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나 여러분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그 정도로 재림에 대한 신앙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헬기로 수색하는 거랍니다. 헬기로 수색하다가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헬기가 내려가서 구조할까요? 그것보다는 대부분 구조선에 연락해가지고 구조선이 가서 그 사람을 구조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난당한 사람이 무슨 뗏목 같은 거 하나 붙잡고 그저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고 있다가 헬기를 보면은 구원받은 것과 똑같아요. 헬기 보면은 모든 낙심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 아마 희망 속에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 구조를 못 받습니다. 구조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이것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과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장이 된 겁니다. 그러나 완성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지는 못하단 말이에요. 그걸 다 누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완성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기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재림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정욕과 방탕한 삶을 버려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로 재림을 준비하며 살게 될 때에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생활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구원받는 성도 그리고 세상도 구원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보리. 나팔 불 깨라 예 이름, 나팔 불 깨라 예 이름, 나팔 불 깨라 예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